수요 기도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오늘 바꿀 때 수요 성경학당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오늘 입학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원래 우리 국민학교 때 코찔찔이들 이 벽에다가 손수건 탁 달고 와야 되는데 오늘 손수건 아무도 안 달고 오셨네요. 우리 오늘부터 우리 말씀 앞에서 코찔찔이가 돼도 괜찮으니까 코찔찔이 같은 마음으로 또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좀 읽어보셨겠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 수요 성경학당에서는 목사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묻고 답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또 그런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인도자가 있어서 좀 말을 좀 더 많이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좀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뭐 조금씩 지나보면 금방금방 또 익숙해집니다. 제가 자라오면서는 한 번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암송은 했지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문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 자라면서. 이게 나중에 보니까 사도신경 이름만 붙여서 그렇지 사도들이 가르친 문답 혹은 고백서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뒤늦게 늦게 알았는데 혹시 여러분은 좀 그런 분 없습니까? 사도신경이 이게 교회 오니까 무조건 다 외우잖아요. 고백하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런 사도들이 만드는 이런 신앙 고백이 원래부터 있었는가 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없습니까? 아니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건사님 이 사도신경 처음 근데 오건사님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셔가지고 비교적 덜 오래 다닌 우리 유현정 집사님 그래도 엄마보다는 좀 덜 오래 다녔잖아요. 사도신경이라고 했을 때 이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그럼 혹은 또 사도신경이라고 했을 때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대체로 이게 사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도들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혹은 사도들이 만들었거나 뭐 이렇게 여러분 느끼시지 않았었겠냐 말이죠. 성가대장님 어땠습니까? 사도신경 이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어졌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이게 뭐지? 혹은 뭐 아니요 이게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또 어떻게 여러분 느끼셨어요? 이걸 처음 받으셨을 때의 어떤 인상, 느낌 이런 게 그냥 교회 오니 원래 하는가 보다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게 뭐 굉장히 뭐가 있는가 봐 이거 안 하면 안 되는가 봐 뭐 이랬을 수도 있고 또 신앙 고백인데 앞에 그 사도가 붙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신앙 고백이니까 원래 고백으로 예배 순서 가운데 혹은 중요한 고백 그냥 하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셨다. 주기도문은 좀 다르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그 시기한데 사도신경은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심지어 캐톨릭에서도 외우고 고백하고 우리하고는 사뭇 좀 다른 정교회에서도 좀 이야기를. 정교회는 뭐냐면 동방교. 혹시 여러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둥그런 이슬람 사원도 아닌데 사원 같은데 보면 십자가는 위에 있고 뭐 금색으로 칠해져 있거나 뭔가 좀 분위기가 사뭇 교회 다른 혹 그런 거를 여러분 이 동네에서는 제가 아직 많이 안 다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제 시카고만 돼도 이 정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아르메니아 정교회도 있고 갈대아 정교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들이 사뭇 굉장히 좀 다릅니다. 우리하고 입장이 좀 많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도 우리하고 시차가 다르고 1월달 돼야 그건 크리스마스고 또 부활절도 우리하고 이렇게 원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도 정교회나 캐톨릭이나 개신교가 공이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거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적어도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이 사정이 뭔지를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이 크지 않은 우리 동네에 지금 교회가 대충 뭐 한 일곱 여덟 개 도보하고 쳐서 뭐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대충 들으니까 한 일곱 여덟 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뭐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앞에 뭐 델레오 사랑이 이렇게 말고 주로 우리가 뚜렷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동네에 어떤 교회들이 있죠? 감리교가 있고, 그 다음에 침례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그 말고는 뭐 특별히 특징적인 뭐 성공회가 있다든지 성결구가 있다든지, 이 동네에는 성결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복음교회는 있다가 또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침례교, 또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풍월로 감리교, 침례교는 우리하고 어떤 것이 좀 다릅니까? 특징이 있다면. 침례는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침례는 침례를 한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 강대상 뒷면에 보면은 그 침례탕이 보통 있습니다. 욕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물 채워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데 뭐 침례교는 그런 특성이 있고 감리교는요? 어떤 좀 우리가 언뜻 들었을 때 감리교는 우리하고 뭐가 좀 다를까? 네,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좀 중앙 집권적에서 교단에서 목사님 파송하는 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런데 감리교하고 우리하고 물론 이제 구원론에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침례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침례교를 거쳐서 온 분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침례교회는 우리 장로교 예배하고 다른 게 뭐가 있던가요? 예, 침례라고 꼭 말하죠. 그걸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또 권사님은 침례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아세요? 예, 들으셨어요. 침례교하고 우리하고 아주 예배 순서 가운데 뚜렷하게 다른 게 뭐냐면 예배 순서 가운데 사도신경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 제일 마지막에 고백할 때 뭐를 믿사오며 이렇게 합니까? 좀 뭐 빨리 지금 뭐 근데 안 들어가지요. 처음부터 쫙 해보면 공예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거룩한 공예가 영어로는 Catholic Church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교회, 공교회를 믿는다는 말이지 성당에서 말하는 걸 믿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번역을 그렇게 이제 한 것인데 여하간 제가 알기로는 침례교는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침례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또 장로 제도가 원래 없는데 요즘 아주 최근에 호칭 장로라는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그게 참 우리 제가 강도사 때 이제 부산 서면에서 우리 고등학교 동기를 만났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뭐 하노? 야, 너 들은 바가 있는 거예요. 이기성이가 뭐요? 저 뭐 이상한 거 하고 돌아다닌다 이런 말을 들었어 어디서? 그래서 내한테 뭐 하냐 물어보기를 내가 강도사 한다 그랬더니 눈이 깜짝이 뜨. 강도사가 뭐냐? 강도사란 말이 보통 일반인들 잘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기 직전에 그거다 그랬더니 그럼 언제 목사 진급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그 침례교에서 왜 호칭 장로 제도가 생겼냐면 침례교회는 안수집사밖에 없거든요.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우리로 치면 장로가 안수집사가 장로와 마찬가지죠. 그런. 근데 왜 장로 제도가 없냐면 거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은 회중교회 체제. 개인의 신앙 고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개 교회의 모든 신앙 행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노예라든 종이라든 이런 것은 임의적 단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꽤 140년 이렇게 되니까 일반인들도 목사, 뭐 장로 이러면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 나가면은 안수집사도 똑같이 장로 마찬가지인데 그게 대표가 되는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뭐 대답을 할 때 뭐 소개를 할 때 아, 예, 저는 뭐 델라웨어 침례교회 뭐 이명빈 집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장로교나 성결교나 일반 순복음에서 오는 사람들이 좀 알러본다 이거죠. 실제로 그렇답니다. 호칭 장로 제도를 왜 쓰냐 그랬더니 연합 활동을 하거나 바깥에 뭐 가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 뭐라 그럴까요? 관습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세웠대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좀 희한하다. 그런 교리와 신앙 고백 그의 자기 교리에 관한 건데 이게 사람들의 가호가 좀 떨어지니까 가호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좀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은 여하간 이 사도신경은 많은 주요한 교단들에서 같이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잘 읽어보셨습니까? 이거 오늘? 이거 오늘 할 거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쭉 우리가 가다 보면 훨씬 더 익숙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침례교나 일반 그런 곳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동의할 수 동의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사도신경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의미가 없다. 성경에 사도신경 이렇게 딱 나온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가장 중요한 원리들, 고백들, 신조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 또 다른 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성경에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또 생각되시는 분은 없습니까?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신앙 고백도 중요하겠네요. 네. 또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해보면 찬송가가 성경에 나옵니까? 찬송가가 성경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그대로 다 나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게 될 겁니다. 신앙 고백이란 말은 성경에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란 말 자체는 없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신경은 정말 사도들이 만들었을까요?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건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틀릴 염려 혹은 뭐 그런 거 없으니까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었을까요? 예. 그러면 사도들이 만들었다면 왜 신약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올까?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도들의 작품이 아니라면 우리는 버려야 될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도들 작품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인가? 이와 유사한 질문을 또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된 뉴스에 보니까 뉴욕 스테이트에서 벌써 코로나 19 이것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이 됐고 제가 언뜻 보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11명이 죽었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죽음이 위기에 있다는 건지는 모르겠고 한 명은 죽었다고 되어 있고 근데 11명이 지금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서부의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지금 일단 6명 죽었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2명인가 죽었고 지금 확진자가 벌써 200명 돌파했다. 그런데 미국 의사가 그 나와서 하는 거를 보니까 만약에 한국처럼 이렇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아마 진단해보면 그 잡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의 교회들이 주일날 교회를 중지하고 교회당을 폐쇄를 했습니다. 주일 성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한두 분에게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문선영 집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당을 지금 예배를 중지하고 교회당을 폐쇄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뭐 부부는 일신동체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경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근데 한 달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이 돼도 계속 그래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제 폐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게 이런 것들. 혹 한 분만 더 여쭤볼까요? 이제 장로님 중에 당장로님은 장로님이니까 이제 사뭇 또 그 태도가 훨씬 마음가짐이 더 다를 수 있는데 교회당이 이런 일 때문에 교회당을 폐쇄를 하고 각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교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같으면 누가 물어보면 이제 장로님이니까 누가 물어볼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시책.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 됐습니까? 누가 안 됐습니까? 뭐. 그러면 은하도 장로님이신 우리 조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길 아니 이게 장로님이라고 너무 길게 설명 안 하실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독재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혹은 우리가 물론 오늘날 시대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식민지화가 되고 이러면서 교회 폐쇄하고 내 예배 드리지 마라.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항상 순종해야 됩니까? 이유? 아, 그러니까 이유가 정확하면 네. 네. 저는 이유, 그 저 유럽연합을 중간적으로 생각하세요. 아, 국가에서 뭔가를 제가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땅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지만 이것은 국민 대다수의 건강과 또 나라와 이웃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아, 우리 교회는 근본주의적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합리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생각들을 대체로 갖고 계시네요. 사도적 작품이 아니라면 우리가 신경을 버려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 읽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믿는 도리는 고백을 뜻합니다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 선교자단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믿는 도리는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이것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확인도 다시 되는 거겠죠. 교회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곳이다 혹은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되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니 온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고 역사가 얼마나 긴데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 너무 그렇게 보는 것은 과하다. 그래서 산에 정상이 있잖아요. 정상이라는 것을 할 때 이 길로도 갈 수도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뒷길로도 갈 수 있는데 예수 믿고 가는 길은 이 길, 진리로 가는 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혹은 가장 좋은 길에 해당되는 거지 유일한 길은 아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날 현대의 사회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익숙할 수 있는 그런 클레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이게 미국에도 굉장히 진보적인 이제 UCC 교단이라고 하는 아주 진보적인 교단도 있습니다. 그 교단은 뭐 벌써 오래전에 동성애 같은 경우 목사 장로를 동성애자들을 안수하는 게 뭐 벌써 60년대부터 이미 다 돼요. 캐나다 연합교회 같은 교회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그런 교회하고 우리 교회와 분명히 구별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고백을 하는 그래서 그 공동체는 그렇게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주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기 하나 더 보탤 것은요. 같은 말을 하다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그냥 같은 말을 하다가 아니고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것, 어떤 근본적인 것, 어떤 심각한 것, 어떤 중대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것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어떤 것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한다. 2차적인 뜻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에 대해서 심대하고 중대한 것에 대해서 같이 고백을 하고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같이 찬양하게 되고 같이 감사하게 된다. 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 4장 14절에 의하면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있네요. 그죠? 사도신경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곧 계속해서 우리가 가게 됐습니다. 14절이 보여주는 예수님 히브리 4장 14절에 보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은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신숙경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이 세 가지가 더 확대되어진 것이 그러니까 처음 사도신경은 뭐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누구이신가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져서 사도신경으로 정착이 되게 되었다. 그 다음 신앙고백의 중요성 신앙 사도신경 같은 신앙고백이 왜 필요할까요? 오늘 본 성경 왜 이 돌이 신앙 고백을 꽉 잡으라고 할까요? 첫째는 우리 이병민 집사님 글 이 잘 읽으실 수 있죠? 예. 예,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틀린 것은 아닌데 좀 오해가 되는데요. 이 고백에 동참할 수 없는 교회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교인을 걸러줍니다라고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걸러준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일상적인 언어로는 교인을 걸러낸다는 것이 걸러내가지고 그 사람을 뭐 벌 준다든지 부끄러움 준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고 구별해서 그에게 바른 복음, 제대로 된 신앙 원리를 가르치고 함께 하기 위해서 걸러내는 거지 이것은 분리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신앙,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한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그 저 성경에 뱁티죠? 침례한다 되어 있는데 왜 이 교회는 침례라니? 이 교회는 비성경적인 교회라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서 제가 사랑하고 믿거니 했던 성령길 사님이 동조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째 되겠습니까?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겠죠. 적어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공통적인 신앙 고백 및 우리가 가지는 신조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대단히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특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송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왜 중요하냐? 첫째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 같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핵심,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다. 여기에 조금 더 설명하자면 성경에는 가장 다양한 많은 에피소드가 있고 설명이 있고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항상 알고 성경을 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있는 사건 에피소드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이단들이 대체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강도사 때 저도 전도를 한번 받았어요.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완전히 부인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체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분명히 삼위일체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저한테 그 전도를 왔던 친구가 있어서 강도사 때.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잘 걸렸다 싶어가지고 집에 앉혀놓고 한 2시간 반 설명했더니 자기가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보다 더 센 선생님을 데리고 오겠다고 기다리라고. 그런데 뭐 결국은 안 옵디다마는 우리가 이 성경에 이루어오는 다양한 것들을 보고 꼭 한 구절 혹은 한 사건만 보면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들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성경에 이런 것을 잘 검토해 보니까 모순되게 보이는 듯한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로 많으냐. 신약 성경에만 약 한 4,500군데 된다. 이렇게 파악을 했더라고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로 우리는 판단해야 되냐. 뭐로 해석해야 되냐. 성경 기본적인 핵심 원리.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이 사도신경적 원리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 문장만 두고 그 사건만 두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은 사도신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후대의 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1643년에 시작되어서 1647년에 약 5년간 청교도 혁명 중에 있었던 그 왕과 의회와의 갈등 가운데서 생겨났던 것인데요. 이게 지금 영국 지도거든요. 저는 영국이 이게 그냥 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영국도 이게 네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밑에 잉글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이 웨일즈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잘 안 보이죠? 여기는 스코틀랜드고, 이쪽에는 또 이 아일랜드, 이 조그만 데는 또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 아일랜드고, 이게 북아일랜드고. 그래서 이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아주 뭐 테러리스트들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 지도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어디서 만들었냐면, 이 에딘버러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만들었다. 제가 이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약 1163회 정도, 그리고 신학자 98명, 그리고 교회에 총대된 이들 11명, 그래서 총 109명이 5년간 1200회 가까이 모여가지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196문으로 되어 있고, 소교리 문답은 107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도 사도신경은 묻고 답하는 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아니 익숙하시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건 1563년 독일의 하이델베르그라는 성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아, 이게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군요. 하이델베르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를린은 이쪽에 있고요. 그러나 하이델베르는 크지 않은 조그만한 도시이기 때문에 일반 지도는 잘 안 나오고 이걸 찾았는데요. 이쪽이 이제 벨기에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폴란드고, 그리고 프랑스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하이델베르그니까 하이델베르그는 프랑스하고 좀 가까운 곳인데, 이 하이델베르그 성이 여기 하이델베르그 시인데, 여기가 하이델베르그 성입니다. 캐슬로 되어 있는 이곳에 여기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은을 했는데요. 하이델베르 이렇게 이런 건물로 되어 있는, 여기 모여가지고 약 3년간 모여서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이델베르그를 지배해서 만들었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정확한, 아직 확인은 된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여하간 129개, 129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면 23번째 문단, 23번째 물음에 보면 사도신경에 대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하기 전에 미리 제가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도신경 전에 325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니케아 신경이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니케아라는 곳에서 회의가 모여가지고 만든 신앙 고백문인데, 요게 아주 그 좀 사도신경하고 크게 두드러지게 달라 보이는 게 있는데, 뭐가 좀 다른 것 같습니까? 니케아 신조에는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사실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보면.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는, 아니 사도신경에는 나는 믿는다 되어 있고, 니케아는 우리는 믿는다 되어 있는데, 여하간 이것이 교회 공의의 역사상 첫 번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고백문이다. 조금 더 길죠, 사도신경보다. 그러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오래된 건 뭐냐면 거의 2000년 전에 익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부인데요. 교부는 뭐 하는 사람들이고 하면 약 2세기경에 예수님의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의 말씀 교사. 이 사람들이 바로 교부들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교회의 아버지, 교부 이렇게 부르는데요. 교부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익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약 한 107년경에 이런 신앙 아주 기초적인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요 마리아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마리아의 자손이요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해. 왜 그러냐면 영지주의에 대해서 공격하고 영지주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참된 인간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마리아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한 50년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첨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만유의 주권자 성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와 보혜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죄의 용서를 믿나이다. 그러니까 50년 사이에 교회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안정화되고 교리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서기 100년도만 해도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차분해지지 않았고 좀 러프하다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최초의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07년경에 신앙 고백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을 위해서 익나티우스가 만들어 놓은 107년경의 익나티우스 가르침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익나티우스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것이 사도신경의 제일 원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역사적으로 공의가 모여서 결정한 것의 원초는 뭐냐? 325년에 한 니케아 신경이 사도신경의 원초다. 형님이다. 이렇게 선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사도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원래 세례를 받을 때 하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도시대 이후부터 3,400년도까지는 욕조 비슷한 데서 세례, 곧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세례제 혹은 세례탕, 뭐 세례탕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먼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세례 받는 자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면은 물에 한번 쑥. 여러분, 세례 침례 실제로 받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화면으로 봤는데. 예, 맞습니다. 예, 장로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장로교도요,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곳에서는 장로교 선교사도 침례를 보통 줍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침례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당에 세례탕을 만들어 놓는 교회가 그런 교회당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나가면 강이고 나가면 연못이 있으니까 거기서 침례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니까 이 코를 딱 막아가지고 코에 물 안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처음 받는 소녀들이나 이런 애들은 굉장히 좀 두려움이 좀 있다 하더라고. 물을 뒤로 이제 잡아지니까 어떤 제가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아마 그 러시아나 그런 데 같아요. 아가 안 넘어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러니까 옆에서 붙들고 있던 그 이제 물론 그 침대는 장로는 아니겠지만 그날에 세례 위원들이 양쪽에 어깨를 잡아가지고 누르고 목사님은 이
예, 머리를 잡아가지고 머리 꽉 누르는 물고문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데 애가 막온 발버둥을 치고 막 난리 그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원래 세례는 우리가 물에 빠져 우리의 옛 몸이 죽는다 그런 거니까 뭐 그 좋은 경험이긴 하겠으나 하여튼 그래서 이게 3일차 하나님이라 가지고 세 번 물에 빠뜨리고 고대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하고 세 번째는 성령을 믿습니까? 라고 물에 잠그는 그런 것을 문답을 처음에는 세례 때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원래 시작은 언제냐? 세례 문답을 할 때. 세례 문답할 때 이것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세례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로 좀 더 확대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세례 받을 때에 여러분 내가 고백하고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세례의 순서가 세례 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세례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집례자가 있고 그 피세례자에게 세례 받으시는 분에게 어떻게 합니까? 꼭 묻죠. 묻고 나면 그 세례 받으시는 분이 항상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냥 내가 나와가지고 오늘 딱 손을 들고 내가 이런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오늘 고백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바로 탁 주면 또 될 것 같은데 교회가 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정했을까요? 굳이 꼭 집례자가 묻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줍니다. 내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처음부터 그거 쫙 해서 내가 고백문을 딱 읽고 탁 세례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 잘 안 해보셨죠? 성도들이 선포하기 위해서 네? 자기 그러니까요. 내가 고백하면 되잖아요. 바로 그러면은 예를 들면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장장노님이 세례받을 때 있어 떠벅떠벅 걸어 나와가지고 여기 딱 서가지고 딱 손 들고 성도들 앞에 내 고백하고 내가 이래서 이런 이렇게 신앙 고백한다. 그래 내가 오늘 세례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으로 내가 시인하면 되잖아요. 공회 앞에. 그런데 왜 꼭 굳이 왜 집례자가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세례식에. 머리에 집어넣으라고. 내가 대답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지키라.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개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내가 뚜벅뚜벅 걸어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 서가지고 내가 그리고 공회 앞에 내가 딱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기억에 저같이 머리도 나쁜 사람 외에는 대체로 기억에 일생이 아마 안 남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신혼 고백문을 딱 읽고 내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아도 되는데 왜 우리 교회의 세례 순서가 꼭 집례자가 묻고 그 다음에 그 받는 사람이 예라고 답변을 하고 굳이 왜 이런 순서를 할까? 그냥 뭐 하다 보니 그래 된 걸까? 아니면 이 순서에도 뭔가 의미가 있을까? 제가 그걸 여러분 묻는 거예요. 네, 인간을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네. 자기 자신이라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물어보면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거를 대답할 때는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효율성에 관련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또 송군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대답하면 넘어갑니다. 인주사님. 세례요한이 그렇게 해서 따라하는 거 아니냐. 세례요한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네, 이 대장은 뭐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데, 세례를 받는데 왜 세례 받을 때 내가 처음부터 고백하고 다 그렇게 안 하고 굳이 왜 이 사람에게 사도가 묻고 혹은 집례자가 묻고 목사가 묻고 그 사람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왜 대답을 하고 순서를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이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혹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각자 각자 하도록 결단하도록 아 각자 각자 결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혹시 뭐 또 다른 한 이거 이 문제는 뭐 생각 별로 안 해봤겠지만 또 생각 밖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좀 중요한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확인하는 거. 제가 한 번씩 그 영선 집사님하고 뭐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맨날 뭐 나는 뭐 그런 신앙도 별로 없고 말씀은 그래 하는데 저는 나한테 속은 멀쩡한 분이라 저렇게 기가 막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그야말로 제일 신학적이고 제일 정확한 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고백이라서 그런 거예요. 고백은 누가 하게 하는 거냐면 아버지가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나와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뭘 고백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고백의 주도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그가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와 지식과 여건과 상황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라는 말 있죠. 계시. 이게 이제 그 라틴어로 레벨라치오라 그러겠는데 계시라고 하는 건 닫혀있던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디스클로즈 하는 거예요. 닫혀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그 고백을 만들어내거나 내가 어떤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백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 고백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피동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백의 내용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미 고백의 내용은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준 겁니다. 내가 모르던 것을 없던 것을 찾아가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이미 그분이 이미 선생님이 이미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신앙의 세계, 신앙의 원리, 신앙 고백이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나와가지고 신앙 내용을 차이고 내가 탁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으시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영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대답하지만 그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례를 할 때 순서에 담겨진 다른 것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잘 보셨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내용은 바로 제가 이 말로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영선 교수님이 묻죠. 기가 막힌 말로 설명하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풀어준 것에 대해서 아들이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고백의 순서고 또 세례받을 때에 꼭 묻고 예라고 대답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건 이 책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왜 나는 믿습니다 일까요? 이것은 개인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개인의 고백은 어디에서 고백할 때 의미가 있는 거냐? 공동체 가운데서 개인으로 고백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고백 안 했는데 공동체 고백했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도 반드시 개인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 고백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해가 되고 확인이 되고 함께 축하하게 될 때 그 고백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개인의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개인의 고백으로 한다는 거죠. 사도신경 이름의 뜻은 이제 다 돼갑니다. 우리 저 탁정님 한번 사도신경 이름이라는 이름의 뜻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요는 사도신 이름이 붙었다는 뜻은 나중에 페이지 49페이지에 가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믿는 도리 신앙고백의 뜻은 원래 무슨 말이라고요? 같은 말을 한다.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것에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이다. 그다음에 2번 교회는 왜 같은 말로 신앙고백해야 됩니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예습 좀 하셔야 돼요, 이거. 다음 주 오실 때는. 오늘 이 책에 의하면, 책이 아주 잘 알아보세요. 첫째는, 그릇된 신앙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말로 신앙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의 핵심을 파악하도록, 성경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파악하도록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붙었습니까? 왜 사도신경에 붙였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잘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 네 번째, 같은 말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라면 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나요? 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공동체 내에서 고백하는 것이지만 공동체 내에서라도 개인의 고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른 것에 비해서 니케아에 비해서는 강조하고 있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원래 뭐 할 때 쓰이던 문서입니까? 세례받을 때. 그리고 사도신경은 나중에 무엇을 하기 위한 문서가 됩니까? 세례를 받기 위한 공부 교재로 쓰여졌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이?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하는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신앙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하는 것으로 쓰여진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 히브리서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 대목에서 다시 보게 될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구절을 다 함께 우리 이것을 크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오늘 한 것 중에 질문이 있습니까? 아, 지금 질문했다가는 또 예. 눈총 받지 싶은데. 예. 아, 이 지금 여기서 보는 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우는 이거 다른 거 뭐냐면 이걸 또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개역개정판이 있고 개역개정판이 있듯이 또 다르게 다시 번역을 시도해서 좀 더 살려보려고 하는 거죠. 원래 사도신경은 원래 시작은 헬라어로 시작이 됐지만 라틴어 번역 본이 가장 권위 있는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이 번역 대보고 저 번역 대보는데 개역개정판이 나오면서 또 다른 새로운 번역판이 나오게 된 거죠. 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예습을 착실하게 오셔가지고 꼭 아니더라도 질문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좀 질문 하셔서 좀 더 활기를 띄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